오늘은 뭐그 1부, 2부가 바뀐 것 같네요. 예, 1부는 이렇게 또꽉 사람들이 많더니 또 2부가 이래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 유교를 기반으로 건국된 조선이 그 철저한 계급 사회임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가부장적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고려가 그 반대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이전 정권과 이 매우 의도적으로 차별을 두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그저 전에 잘했던 것은 유지하고 못했던 것만 바꾸면 되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단순하게 유지되지 않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처가살이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그 처가에서 사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려가 그 실용주의 국가였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평등했습니다.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요. 여자들도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지요. 그 시집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 낳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조선 한 중기쯤 되면 완전히 뭐그 아들에 사로잡힌 사회가 됩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도 나오죠. 여성의 인권이 엄청나게 후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그 우리 히트친 책도 있어요.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었는데, 이 유교가 가진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남녀 차별 사회적으로 큰 병폐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유교적 맥락에서 약한 1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 서열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 첩을 둘 수가 있었는데 이 첩의 자식을 서열이라고 했습니다. 첩이 그 상민 출신이면 그 자식을 갖다가 서자라고 했고요. 그 들어온 첩이 노비 출신이면 그 자식을 갖다가 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와 얼자를 합쳐가지고 서열이라고 했죠. 그 조선시대 계급 원칙이 일천즉천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천하면 즉 천하다. 부모 중둘중 하나가 천하면은 자녀는 천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라 해도요, 엄마가 양반이 아니면은 그 천민이면은 남그 천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서열들은 과거 시험 볼수 없었어요. 고려 시대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됐습니다. 자기가 서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894년이 돼서 이 갑오개혁 때이 신분제가 폐지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다가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면서 공식적으로 그런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서울 출신 있습니다. 그 홍길동이라고. 예. 홍길동은 그 사실 서자도 아니었어요. 얼자였습니다. 이 서자는 그래도 얼자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 어머니가 상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공부길은 막혀 있었지요. 그러나 홍길동은 여기에 대한 한보다 다른 데더큰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사입니다. 그죠? 홍길동 하면은 떠오르는 대사 뭡니까?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다들 이래. 예, 맞습니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게 사실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 우두커니 밤에 달 쳐다보고 잠안 자고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홍길동한테 묻죠. 근데 저 밤에 잠안 자고 너 뭐하니? 하니까 아버지 가슴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뭐가 그래 답답하냐 했더니 그때서야 이 호부호영 하는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이유를 묻죠.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냐? 아버지 홍판사한테 되게 혼납니다. 너희 자식 너만 이 세상에 천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온 천지 천하게 태어난 애들이 많은데 너만 온 세상 억울한 양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다시는 그런 방자한 말 꺼내지 마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래 혼내지요. 홍길동은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뭐라고 아버지를 부릅니까? 그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대감님. 대감님. 자기는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인은. 우리가 지금 보면 진짜 정신 나가는 호칭 아닙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대감이라 부르는 사람이 이거 어디 있습니까? 대감님 하고 자기는 소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그 한을 짐작할 만하지. 우리는 그 사실 그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차별적이었는지 잘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감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집에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장님 이래 부르고 아버지를 장로님 이래 부르고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차장님 부장님 이래 합니까? 안 하지요. 아빠 하잖아요. 그런 서러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요. 배설길에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밤에 달 쳐다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답답한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래봐야 아버지인 거 부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호칭의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칭은 단지 존재의 이 관계만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존재 자체의 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호칭은 실제적인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길동이가 이 아버지라고 뭐 부른다고 해서 그 존재적인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존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길동이 아버지는 이 지구상에 딱 한 명인데 그 홍판서. 존재적인 관계는 그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건 관계 일치함, 부자관계 일치함.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호칭은 실제적인 관계도 담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가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끔 저희 아이가 같은 반 친구 그 흉을 볼 때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지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 네 친구인데 그렇게 흉 보면 되냐. 그럼 저희 아이가 딱 잘라 말합니다. 걔는 내 친구 아니라고. 걔 내 친구 아니라고. 이 친구라는 용어를 다르게 쓴 겁니다. 제가 말했던 친구는 뭐예요? 같은 쪼매난 애들이 뭐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면 다 같은 친구지.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저희 아이는 그게 아니죠. 일종의 그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호칭으로 사용한 것이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 어떤 비밀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그 격의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친한 분 중에 늘 자기 남편을 갖다가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 남편인데 그래도 그 인간이 뭔가 싶었지만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히 그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막 그 인간 하는데 가슴이 너무 팍팍 와닿더라고요. 실제적인 관계가 그 호칭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존재적인 관계야 남편 또는 이 서방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담은 호칭이라는 할 수는 없겠지요. 여기서 혹시 서방님 소리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습니까? 조건사님 좀 드십니까? 서방님이라 부르십니까? 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호칭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 그 실제적인 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는 존재적인 관계를 담는 호칭보다요. 실제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딸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이고 우리 공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귀염둥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뭐 사실 그 간지러워갖고 그래 잘 못 부르는데 그 잘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들 대신에 아유 왕자님 막 이러고 진짜 공주가 왕자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존재적인 관계에서는 공주도 아니고요. 왕자도 아닙니다. 특히 이 영국 같은 나라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계급이 나와 있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평민일 따름이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아이와 딸을 왕자, 공주와 부를 때 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왕자와 같은 관계, 공주와 같은 관계. 아 진짜 강아지처럼 귀여운 존재. 교회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목사, 집사, 뭐 권사 이런 직분에 따라서 부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형, 동생, 언니처럼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맡은 일에 따라 가지고 무슨 회장, 뭐 총무, 부장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호칭 중에서 형제, 자매 같은 호칭 참 좋아합니다. 먼저 이 호칭은 존재적인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되었다는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관계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치고받고 우당탕탕 싸우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안 싸워본 형제 자매들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이지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호칭이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호칭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호칭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처음 말한 홍길동 같은 경우 그랬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싸워 나갑니다. 청혼하는 연인들의 모습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라는 호칭에서 남편, 아내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 프로포즈 하고요. 때때로는 이 부모의 반대에 맞서기도 하면서 고군분투합니다. 뭐막 승진한 사람 부를 때 우리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막 과장으로 승진했는데도 뭐 오랫동안 대리였으니까 막 입에 대리가 붙어갖고 아뭐 대리 이렇게 나오기 쉽거든요. 그럼 되게 서운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부르지요. 대신에 썰네임 부릅니다. 그죠? 미스터 누구, 뭐 미시즈 누구. 이런 호칭을 통해 우리는 학생과 그 교사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후반부는 야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자란 자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이요. 그저 평안하고 이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굴곡진 인생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비롯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삼촌 라반 밑에서 뭐 10년 넘게 일했던 시간, 또 나중에는 그 사랑했던 아내가 또 먼저 죽지요. 게다가 그 사랑하는 자녀 요셉도 죽은 줄 알고 그 말년 노년의 시기를 그렇게 보냅니다. 어찌 보면 그 지극히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요. 막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기던 자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유명한 꿈이 나옵니다. 이 베델에서 꾼 꿈인데 바로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지요. 야곱은 바로 그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꿈 속에서 자기 소개를 하시지요. 28장 13절인데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꿈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며 나타나십니다. 이 호칭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꼭 홍길동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주저함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김에 기왕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될 법도 한데, 아니 뭐 십계명 주실 때처럼 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할 법도 한데,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볼수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너희의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만 보면은 실상 언급만 하지 않았지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데 몰랐다 할수 없지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잘 알지는 못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딱 꿈이 깨고 나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28장 16절인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사실 친밀하지 못했다 볼수 있지요. 실제로 관계가 친하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그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그 부모가 그 이상한 부모지요. 어릴 때는 거의 밀착막하듯이 딱 붙어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지요. 서로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갑니다. 물론 꼭 이게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 아는 권사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은퇴하고 나니까 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힘드냐 물어보니 이 은퇴하신 남편 장로님이 은퇴하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 들어앉아 있대요. 권사님이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막 어디 가노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원래 자유롭게 다니며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갑자기 남편이 은퇴를 하더니 집에 찰떡같이 뚝 붙어 앉아가지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도 어디 가노? 묻고 막 경비실에 택배 찾으러 가는데도 어디 가노? 막 묻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배운 게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이 아내가 어디 가는지 물으면 안 되겠다고 이래. 남편들이 그 조심해야 하는 거든요. 그 너무 묻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 성가심은 종이 한 장 차이 나니까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거 내 여자친구다, 내 애인이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이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싶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말해보라고 하면요, 엄청 구체적으로 뭐 잘 표현합니다. 아, 키는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고 얼굴은 어땠으면 좋겠고 뭐 직업은 이렇고 수입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등등 막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모른대요. 나중에 데려오는 사람 보면 키도 짤딱하고 이상한 사람 딱 데리고 와 있어요. 막,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어서 합니다. 아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인 관계와 실제적이지 못한 관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특징 뭡니까? 뭐 자기가 다 일을 하지 않아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압니다. 이 일은 어디로 가면 되고 일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고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지 정확히 압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반면에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한테 뭘 시키면 되는지, 저 부서에 누가 있는지, 이 일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지 막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건 여기로 보내고 뭐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고 이거 우리하고 뭐 관계없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딱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야곱이 원래 이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 형에서 속이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겠다. 하나님 잘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자기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지 않으세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이 어색한 관계 아신 겁니다. 너와 내가 아직 서로를 막 그렇게까지 부를 사이 아니잖니. 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장면이 28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야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께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를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께 하신 하나님의 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몰랐던 것이. 그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특히 우리도 믿는 집안에서 이제 잘 자란 그 모태신앙들, 이런 일들 반드시 겪을 때 있습니다. 그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 제가 주일학교 때 그 매일 그 일기 쓰듯이 그 큐티 막 이렇게 적어둔 공책 뭐 지금도 몇 권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 지금의 나보다 더 낫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꼬마가 그렇게 성실하게 말씀 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 딱 하고 그렇게 했는지. 요즘 그 사실 막 시간 정해두기는 그냥 바빠갖고 기도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난 하나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에 나의 신앙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을 이 고백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니까. 야,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아, 나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눈에 보이니까 알잖아요. 들어서 배우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로 감히 고백을 할 수는 없었고 내 친구, 나의 신으로는 부르지 못하겠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지 모르겠는 겁니다. 무조건 편안하고 이 안락한 그 고속도로 같은 인생 꿈꾸는 것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그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증명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를 겪지 않은 인간관계 쉽게 깨어집니다. 좋을 때 형성된 관계 있죠. 좋을 때 내가 항상 잘 나갈 때 좋을 때 형성된 인간관계 아주 쉽게 깨집니다. 어떤 관계가 오래 갑니까? 위기를 극복해본 관계가 오래 갑니다. 대신 그런 관계 만들기가 쉽지 않지요. 웬만하면 위기 오면 인간관계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한테 막 들러붙던 사람들이 내가 조금 휘청인다 싶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후루룩 떨어져 나갑니다. 막 눈에 보입니다. 사람 관계만큼 정직한 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은 가족 관계도 그 위기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부모가 이 자녀와 관계를 단절하고, 부부가 서로 단절하고. 그런데 위기를 함께 극복해본 관계는 탄탄해집니다. 물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복 못할 위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 배우자가 간통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혼하는 것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극복하는 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기도 있습니다. 제1계명 같은 경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이는 극복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관계의 위기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내 곁을 지켜준 친구, 내가 아플 때 묵묵히 곁에서 나를 돌봐준 가족, 사업이 휘청거려서 제대로 이 돈봉투를 이 집에 가져다 주지 못했을 때도 아이들을 잘 키워내준 배우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와봐야 합니다. 그 위기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한 적 있지만 그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런 그 사람의 작품을 읽지 않는 것은 그 죄입니다. 죄. 죄악입니다. 죄와 벌이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소설은 그 사실 웬만한 신학책보다도 수준이 높거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죠? 신학책은 재미없게 이론만 나열해뒀지.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이야기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풀어갑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읽어도 소화할 수 있는 경우서 저도 별로 못 봤어요. 이해 못하지만 겁먹 들어가지고 어릴 때 읽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실 이 어른들이 읽어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었느냐? 원래 그 하나님 믿던 자 아니었거든요. 이 급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종교하고는 담싸운 자였어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얽혀가지고 이 사형 선고받게 되죠. 이후에 감형이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벨린스키가 쓴 고골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거를 낭독해서 체포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 러시아 정교회와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이 작가한테 일체의 책이 금지됩니다. 문학가한테 책을 금지한 만큼 그 지독한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 옥바라지 하던 부인들에게 이 표지에 10루블, 러시아 그 10루블짜리 지폐를 끼운 그 신약 성경을 건네받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 정교회에 속하거든요. 가톨릭하고 우리는 16세기에 분리됐지만 또 가톨릭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11세기에 분리되거든요. 500년 전에 더 일찍 분리된 교회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큰 분열이 딱두 군데 있었어요. 그죠? 11세기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열되고 또한 서방교회가 한번 분열되죠. 가톨릭 성당과 교회로 이렇게 한번 분열됩니다. 그두 개가 크게 이제 분열된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여튼 우리보다 한 500년 정도 더 일찍 갈라진 셈입니다. 아무튼 같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으니 성경만큼은 유일하게 허락된 거지요. 감옥에서 글자라는 것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신약 성경 자체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4년 동안 수백 번 넘게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훗날 회고하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 증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수사적인 표현이긴 해요. 어떻게 진리하고 그리스도가 따로 놀수 있겠습니까? 나는 진리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실제로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저런 말 못하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오늘 33장 18절 이후에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28장부터 이 33장에 이르기까지 뭐 수십 년이 되는 이 오랜 세월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얻으려고 하다가 14년 동안 이 열정 페이백 받고 이 버티지요. 원수된 형님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막 덜덜 떨기도 합니다. 우리 실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남남끼리 이 원수된 경우보다 같은 혈육끼리 원수된 경우가 훨씬 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나라 설날인데요. 그 명절마다 나오는 단골 뉴스 있죠. 뭡니까? 가족끼리 싸움. 막 형제끼리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명절 때마다 있던데요. 명절 때마다. 얼마나 살벌한지. 어떤 형제들은 그 부모 돌아간 장례식 때도 서로 안 마주치려고 막 번갈아 가면서 그 장례식장 지킨다 안 합니까? 진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과 싸워도 온종일 마음이 불편할 판에 내 피붙이와 원수된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아직 야곱에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어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형 에서가 너무 겁나거든요. 그런 일단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믿는 하나님께. 얼마나 겁이 났으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도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 관절 중에 허벅지 그 관절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거 뭐 일부러 어긋나려고 해도요. 그 잘 안 됩니다. 제일 그 단단한 뼈 아닙니까? 약한 뼈들, 약한 관절도 얼마나 많아요. 뭐 손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어긋나면 아픈데 이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바꿔주시죠.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지금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죠.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자기 형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에서가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관절 얻어맞을 정도도 돼도 놓지 않을 정도로 에서가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 형님 동생인데 형님 성질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형님 성정이라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 다 죽여버리고 내 재산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자기 형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뭐 확실한 거죠. 32장 11절 끝에 보면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중 누가 이런 시련을 겪는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뭐 살인의 위협을 당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나를 죽이려는 형님이 있습니까? 33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도 않아요. 형님과 화해해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원수와 어떻게 화해합니까? 원수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심하게 싸운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합니까? 다 큰 어른들이 막 니중니 내주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화해하는 일. 저는 그 목사지만 그런 일 잘 안 믿습니다.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자존심 딱 구겨가면서 뭐 삼고초려 해가면서 싹싹 빌면 간신히 일어날까 모르겠지만 아무런 계기도 없이 일어나는 화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사자인 야곱이 깜짝 놀라지요. 이유를 대번에 압니다. 야곱도 이유를 대번에 알아요. 33장 11절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몇십 년간의 온갖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20절 말씀.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헤는 하나님의 복수 형태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다 같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야 자기 이름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이에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온갖 그 시련과 고초를 겪고 온갖 서러움과 심지어 자기 육신의 장애까지 앓게 된 이제 원수된 형님과 화해를 하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바로 그때 이 야곱의 입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며 자기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하나님 부를 수 없었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유언 남기기 전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맨 끝부분이죠. 야곱 죽기 직전 우리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4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가 더해지죠. 나의 하나님. 그것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과 기도가 달라지죠. 이때가 죽기 직전 한 140세가 넘은 나이거든요. 이 140세가 넘은 노인이 뭐라 합니까? 죽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만났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히브리어 하나 배웠네요. 그죠?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엘 엘로헤 내 이름 윤성현 하면 하나님 윤성현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 간단하죠. 고대어라 가지고 되게 배우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막 이상한 지렁이 지어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돼요. 엘 다음에 아무개 하면은 아무개의 하나님 됩니다. 뭐 따로 이 소유격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맥락상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뭐 아무나 아무개의 하나님. 야곱은 자기 이름 붙이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온갖 고생과 죽음의 위협을 겪고 난 뒤에 마침내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믿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홍길동 같은 인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하나님이라고는 그래도 차마 부를 수 없는 너무 멀어 보였어. 내 아버지긴 내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 하나님이라 하기는 조금 그런 내 가식적으로 부를 수도 없고 야곱이 그랬어요. 오랜 시간 그 걸릴 수도 있고요. 온갖 시련과 실패를 겪은 뒤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렇게 고백이 내 입에 나오는 순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조상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당신께서 우리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배우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